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이제 그 벨릭스가 그 재판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이 시작됩니다. 수일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벨릭스는 그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와서 예수에 관한 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묻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벨릭스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인이면서 유대인, 동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었던 독특한 그의 경력과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언변으로 그들을 이렇게 고소하는 그 앞에서 변론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벨릭스는 관심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는 자신의 야망과 그리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보았던 바울의 능력, 바울의 언변은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바울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벨릭스가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지금은 내가 조금 바쁘니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당신을 불러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벨릭스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구제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밝혔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던 것처럼 벨릭스가 바울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선동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을 잘 다독이면 나의 정치 자금을 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에 바울에게서 복음 듣기를 원한 겁니다. 두 가지 동기 모두 복음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망이 때로는 끊임없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 주객을 전도시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자라고 수없이 설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해 전에 휴가를 갔을 때입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적 여건도 시간적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잠깐 쉬었습니다. 한번 쉬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머리를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겠다. 습관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건 아닐까?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마치 직장에 출근하듯이 나가서 주일에 그렇게 교회에서 섬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내 것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자 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한다고 그렇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수없이 설교해 왔지만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수없이 설교해 왔지만 그러나 실상 제 삶에서 단 5분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내어서 따로 떼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따로 누군가에게 투자를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바쁨의 척도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바쁘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그 바쁨 가운데 그 바쁨이라고 하는 나의 모든 일상을 전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다는 이유로 쉽게 타협합니다. 내가 바쁘니까 조금 한가해지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타협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한 걸음씩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 내 삶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쌓아가는 바벨탑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늘 탐욕의 열매, 욕망의 열매, 그리고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벨릭스를 보면서 벨릭스를 비판하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벨릭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벨릭스에게 그리고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내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해줍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론했다는 것은요, 가가지고 조근조근 차근차근 이야기했다는 그런 어감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앞에 가서 논쟁하듯이 철저하게 따지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지금 그 앞에 있는 건 벨릭스와 두루실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 났을 때, 여기에다가 그 맨소래담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 따갑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치부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더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데를 건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 앞에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또한 벨릭스도 그랬지만 드루실라는 어떻습니까? 벨릭스도 그랬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4살, 15살에 결혼을 했을 텐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 또는 마법사라고 하는 당시에 이 술사를 보내가지고 이 여인을 계속해서 꼬셔요. 그래가지고 벨릭스와 다시 결혼한 지몇년 뒤에 그것을 갈아엎고 다시 벨릭스와 결혼하는 여인이 두루실라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불륜으로 시작된 결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인데 그 욕심으로 시작된 이들의 삶의 그 단면 앞에서 바울은 오늘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우리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무언가를 전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위로하는 이야기들을 전해줘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일례로 국가 조찬기도회에 가서 설교하는 목사가 대통령이 앞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당신 이렇게 살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당신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당시에 총독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그 권력자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처했던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죄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서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벨릭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벨릭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벨릭스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갈 때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지만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 앞에 그의 실존을 세우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뒤에 벨릭스가 원하는 것을 주었겠습니까?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벨릭스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면 벨릭스는 바울을 구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 옆에 두고 자기를 도와서 어떻게 하면 나의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 그렇게 구금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낸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전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임 총독이 다시 부임합니다. 2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베스토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예, 신임 총독 베스토가 부임했습니다. 부임하고 3일 후에 이 베스토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급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잘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선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성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베스토가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바울을 고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원래 유대민족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죽어야 그 아들이나 또 누군가 계승해서 이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이들이 그렇도록 자기들이 말하는 그 정통성이 허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분봉왕이 바뀔 때마다 또는 그 분봉왕이 자신의 정치적 욕구에 따라서 그 자신의 기호에 맞는 대제사장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죽어야만 계승되는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 대제사장을 세우니 한 세대에도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율법을 어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향해 하는 그런 고소는 어쩌면 거짓에서 시작된 이권 다툼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악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총독으로 세워지면 이 총독들이 보통은 이 당시를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관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어떤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관례가 있음을 알고 베스도가 먼저 말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왜 옮겨달라고 그럽니까? 죽이려고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 제사장들이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조장하고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려고 하는 정치꾼이 되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의도를 막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의도를 막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고발하는 바울은 이미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재판을 해야 하는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이사랴로 금방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가이사랴로 당신들이 와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사실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쭉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것 빼고는 어떠한 말을 했고 또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바울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제 로마에도 가야지 하고 로마에 가야 한다는 부푼 꿈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던 바울의 기질로 볼때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2년 동안 갇히게 된게 바로 이 벨릭스 때문이었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곳에 잠시 머물게 하셨겠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잘 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입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릭스가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좌절하기 쉬울 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여전히 자기가 퇴임할 때까지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이 실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맡겨진 사명대로 일하고 상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기에 그는 다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내일 살펴보겠지만 또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에 열매가 없다고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이 좌절, 포기, 낙망 이런 단어는 아예 쓰지도 마십시오. 이런 단어는 마귀가 즐겨하는 단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서 될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또 몇 명을 전도했는지, 얼마나 거두었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달란트를 남겼든 다섯 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이 기쁨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을 오해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애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씨앗들을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어합니다. 사실 성과주의 그리고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지 않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의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맺힐 거다라는 그 확신, 그 기쁨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나는 그 이름을 열방에 새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해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두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벨릭스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채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또다시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위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고 싶어하는 이 욕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거둬야 한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고 사는 이 욕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냥 눈물로 오늘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꿋꿋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걷는 이 길 앞에 펼쳐진 것이 고난과 박해일 뿐이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허탄하게 진실되게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겠다는 이 못된 욕심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욕심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설사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영원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